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참 저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공부하고 잘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오셔서 늘 하나님의 올바른 것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워낙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뭐 다른 인물들은 한뭐 두세 시간 보통 한 세네 시간 정도에서 끝났는데 생각보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은 좀 내용이 좀긴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앞에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의 여정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공부했었고,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을 또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그 기근이 왔을 때 그가 이제 이집트로 가는, 그래서 기근을 통한 시험을 겪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제 믿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 목소리가 좀 잘 안, 약간 약하다고 하신, 예. 조금 약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던 그런, 좀 낮은 것 같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기근에 대한 시험이 왔을 때, 쉽게 이제 넘어지는 그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재물에 대해서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이제 좀, 재물에 대해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신뢰하면서 재물에 대해서 좀 배움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과 승리라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는 요 프린트물에는 제가 넣지 않았었는데 좀 공부를 좀더 하다가 요 부분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5번 믿음과 승리라는 부분을 새로 하나 프린트물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다 놔뒀는데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믿음과 승리에 대한 부분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에 갔다가 나왔죠. 많은 재물들을 얻고 나왔습니다. 또 재물은 얻었지만 간증은 잃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가 롯과 아브라함도 재산이 너무 많고 롯도 재산이 많아서 이제 가축들이 많았던 거죠.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롯은 소알 땅 근처에서 소 이제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근처 그쪽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소돔 땅으로 아예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장막을 베델에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죠. 거기서 이제 헤브론에 가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롯이 전쟁 전 롯의 전쟁에 대한 이제 소문이 아니라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처음에는 세겜, 베델, 이제 두 곳에서 재단을 쌓았었죠. 그리고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에 와서 재단을 쌓았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그 장소가, 이 뜻이, 그 장소의 뜻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연합 또는 이제 교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항상 성경의 이 지명들은, 항상 이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부여주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의 어깨라는 곳 장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겜에서 또 베델 하나님의 집, 이제 헤브론은 연합 또는 이제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또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 헤브론이.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뭔가를 얘기하기보다는 주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그냥 따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교제라는 거, 연합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쌍방의 대화가 되는 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그런 상황들이 이제 조금씩 성숙해서,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이제는 자기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냥 전쟁이라는 것은 당시에 사실 성경에서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요 부분이 처음입니다. 창세기 14장이 전쟁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은 처음 나오는 건데 이 당시에 그 상황들을 볼 때 이제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이 서로 이제 서로가 뺏고 빼앗기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아주 빈번한 흔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전쟁이 아홉 개의 나라가 연관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섯 나라가 이제 좀 요거는 그냥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한기로만 듣고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섯 개 나라가 이제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세 나라의 반역함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그 세 나라, 즉 네 개 나라죠. 네 개의 나라에 대해서 다섯 개 나라가 네 개의 나라에 이제 반역을 한 거예요. 그동안은 그 네 개의 나라에 이제 그 어떤 그 뭐 조공도 바치고 뭐 이렇게 원래 이제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강한 나라에게 뭐 속국은 아니어도 거의 뭐 이제 조공도 좀 바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는 이렇게 못 살겠어. 그래서 이제 반역을 합니다. 이렇게 못 살겠다. 니네 조공 안 바쳐. 뭐 이제 이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당장 우리가 죽게 됐는데 니네한테 줄 거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네 개 나라 그돌라오멜 그 왕들이 야. 얘네들 봐라. 좀 컸네. 이제 그거 아닙니까? 좀 컸다고 이제 안 줘?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네 개 나라하고 딱 그 연합해서 이제 다시 이제 치러 온 거죠. 그래. 얘네들 매운맛을 이제 그동안 손을 안 봤더니 얘네들이 또 조공을 안 바치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다섯 개, 네 개 나라가 연합해서 다시 이제 딱 왔어요. 근데 그 연합해서 전쟁을 하러 온 때가 이제, 온 데가 어디냐면 이제 그 염해, 우리가 이제 사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 염해. 그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면은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염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신 입장에서는 요쪽이 예루살렘이고 그 요쪽이 이제 요렇게 그 요단강 있고 요쪽이 우리가 이제 요즘에 공부하는 그 요단강 지나서 아이성 여리고성 있고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염해가 있으면 요 밑에 지방 염해에서 밑에 지방이 요 밑에가 아,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신 입장에서는 이제 오른쪽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요 예루살렘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때는 어디냐면 헤브론은 염해 쪽에서도 약간 밑에서도 약간 요 위쪽에 있는 요쪽에 여기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밑에서 약간 더 오른쪽 요쪽이 이제 그 소돔이 있었던 그 있었고 실제로 전쟁은 요 바로 염해의 요 중간쯤 요쯤에서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그 거기가 이제 시딤 골짜기라고 하죠.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 네 개의 왕, 네 개국의 왕과 다섯 개국의 왕이 이제 거기서 싸움을 한 거예요. 그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예.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예, 다섯 개 왕국이 대패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전멸하고 그리고 이 네 개국의 왕국이 왕들이 이 거기에 있는 소돔에 있는 롯과 가족들 그리고 재물들을 다 뺏어서 이제 다시 자기네 나라로 예, 그러니까 이 네 개국의 왕들은 요 위쪽에 있었던 왕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까지 와서 예, 전쟁을 벌이고 여기에 있는 그 재물들과 전쟁 포로들을 데리고 위로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구하니 이는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더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더라. 롯의 이제 이 위험에 빠졌다. 이제 이 포로가 돼서 전쟁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해 아까도 말씀드린 염해가 있고 그 위로 지금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포로들 데리고 이렇게 위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다마스커스랑 그쪽 저쪽에 이 시리아 쪽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즉시로 이 소식을 듣고 롯의 가족을 구하러 네 개국의 이 연합국을 쫓아갑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그들을 무장시키고 단가지 잠깐만요. 죄송해요. 잘못 성경을 옮겼네. 13절에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치고 다마스커스 왼쪽에 있는 호박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전쟁이 있고 나서 롯이 끌려가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자기의 이제 그동안 훈련했던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더불어서 마므레와 에스골하고 아넬 이 형제들 그들과 함께 롯을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과 함께 또 그들과 이제 아브라함과 동맹했던 그 마므레에 있던 그 아모리 족속들을 같이 이제 가서 그 이 네 개국의 연합국을 이제 쫓아간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냥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구해왔구나. 그냥 이렇게 보다가 요걸 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이거 딱 보고 아 아브라함이 아, 318 훈련을 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이 호박까지 따라가서 네 개국 연합국을 초토화시키고 롯하고 가족들하고 재물들을 다 뺏어왔다.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냥 믿어지죠. 예, 저는 잘안 믿었지.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이집트에 갔을 때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인 사람이잖아요.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자기 목숨을 건졌던 사람입니다. 겁쟁이죠,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여러분. 네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다섯 개 나라를 이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에요. 이 강대국의 네 개의 나라를 318명.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3만 1800명 아닙니다. 3180명도 아닙니다. 318명 끌고 데리고, 지금 네 개국, 아마 네 개국이 연합했으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었을 거예요. 뭐, 100명, 200명은 아닐 거예요. 적어도 그 당시에도 뭐 몇천 명, 몇만 명은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인원수를 봤을 때. 근데 고작 318명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그랬던 겁쟁이가, 좀 겁쟁이라 좀 죄송합니다만, 네 개국 연합을 한그 나라를 쫓아갈 생각을 했다는 거. 이게 믿어지세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가서 또 그것을 싸워서 이겼을까? 예, 저는 이게 잘안 믿어지더라고요. 물론, 아모리 족속, 그 마므레 형제들, 그리고 에스골, 아넬, 이들이 아브라함을 도와준 거 맞습니다. 근데, 이들도 어떤 그큰 나라나 어떤 그런 것들 형성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족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스넬이나 이제 그 에스골이나 아넬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므레 이런 사람들이 그냥 조그마한 족장이었기 때문에 인원수로 봤을 때는 아주 굉장히 많은 인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싸움의 주체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여기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318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싸움을 했는데 이 싸움을 볼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용감했느냐. 우리가 봤던 이집트에서 본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개 연합국의 왕들을 살육하고 가서 칼로다가 샥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롯과 그의 재물과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옵니다. 이 윌밍턴이라는 그 성경학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아브라함은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롯이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롯이 조카였지만 자기가 선택해서 그 소돔 땅에서 있다가 결국은 전쟁포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그냥 자기가 이 결과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동정심을 가지고 자기 조카에 대해서 이렇게 도왔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윌밍턴이라는 성경학자는 아브라함이 준비된 사람이었다,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동정심이 있었고, 그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을 할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네 개의 연합군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었을까? 솔직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은 너무나 적었어요. 그냥, 여기 성경에 우리는 결과를 보고 싸워서 이겼대. 이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잘 믿으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이겼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숫자로 봤을 때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18명이 몇만 명하고 싸워갖고 어떻게 이기냐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는 것도 참 이상해요. 예, 저만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은 너무 잘 믿어지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네 개의 연합국을 상대할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영호 형제님 같은 분이 뭐 한 318명 있다 계셨다 그러면 또 얘기가 또 다를 수 있을까요? 이게 또 한 방 치면 그냥 한 10명씩 넘어가잖아요, 그냥. 하긴 또 우리 해병대 출신 또 이상호 형제님 같으신 분이 한 318명 있으면 또 모르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나 적었어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건 그 당시에 무기가 오늘 같은 어떤 무기를 아주 좋은 무기들을 갖고 있었으면 또 해볼 만한 게임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 있는 전투기 하나만 뜨면 북한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 시간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해 전술, 사람이 무기였어요. 사람이 많은 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고작 318명이 몇만 명을 상대한다는 거, 이거는 계란으로 바이트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적은 힘으로 이 네 개국을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네 개국을 싸우고자 했던 그 마음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예,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믿음밖에.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믿음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예, 제가 보는 거죠. 자신의 힘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용감하게 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싸울 때 아브라함은 좀 약간 겁쟁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종들만 보낸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진두지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15절에 보니까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치고, 그러니까 자기도 싸움에 참여하면서 종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너 저쪽 가서 싸워, 이렇게 해,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도 싸움에 참여하고 종들도 이렇게 막 지휘하면서 싸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318명, 기껏해야 뭐 한 몇백 명 안 되는 사람이 몇만 명하고 싸우면서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싸웠다. 저는 이것에 대한 근거 구절을 창세기 14장 22절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노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지금 이겼어요. 그래서 롯도 구하고 재물도 뺏어오고, 예, 이 전쟁포로들을 다 다시 되돌려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포로들, 내 종들, 예, 군사들은 나한테 넘기고 재물이고 이런 거 다 네가 가져가. 네가 수고해서 얻은 거잖아.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소돔 왕에게 딴 얘기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든다.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냐, 아브라함이. 이 싸움에서 이긴 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가서 싸웠는데 이긴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이 영광들은 다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가서 싸울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다라는 것을 14장 2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싸움에서 이긴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소돔 왕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이 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도 부족하지만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 겁도 없이 진짜 겁도 없이 네 개의 연합국 다섯 개의 국을 다섯 개 연합국을 초토화시킨 이 네 개의 국을 더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겁도 없이 이 네 개의 연합국을 쫓아가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싸움이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상대하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사실 많은 실패가 있었고 사실 믿음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 야, 참 진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맞나? 진짜 너무 참 쪼잔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 진짜 치사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갑자기 믿음이 성숙한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믿음을 그리고 마지막에 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손을 주님께 두노니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아, 참 이 믿음의 승리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성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에 대한 시험을 다시 통과할 때 이 소돔 왕이 네가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너 이거 다 가져 이렇게 했는데도 아, 나 필요 없어. 재물 필요 없어. 네가 다 가져. 이렇게 지금 그걸 거절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참 얼마나 이 아브라함 믿음이 성숙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취할 것을 제안했을 때 이것은 당연한 요구에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재물을 취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단순한 일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시험이었어요. 왜냐? 만일 소돔 왕이 이 재물을 당신이 취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져도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취했다면 이 싸움을 이기고 그것의 대가로 재물을 얻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창세기 14장 24절에 보니까 다만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하길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예외이니 그들이 자기 몫을 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자기가 그 전쟁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 그것은 그냥 그들이 가져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나는 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재물을 취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소돔 왕이 먼저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져가는 것은 너무나도 그냥 뭐 그냥 가져갈 수,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아 그래요, 내가 이제 수고했으니까 재물 그렇게 원하시면 내가 말씀하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간증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돔 왕이 제안한 이 부에 대해서 그것을 취했을 때 아마도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이 탐나서 그 전쟁에 참여했을 것이고 또 롯을 건졌지만 사실은 소돔이나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물들 그것이 탐나서 이 전쟁에 참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소문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재물을 취했다면 거기서 재물의 어떤 그 결과물을 아브라함 취했다면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결국 봐라 재물 다 자기가 가져가지 않았냐. 그러면 결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도 재물의 눈이 멀었던 것이야. 그러니까 가서 전쟁에 그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소돔왕이 제안한 이 부를 아브라함이 취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자신과 동맹을 맺은 이 적은 무리의 수와 함께 4개국의 연합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재물을 딱 취했으면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그 결과를 내가 취했으니까 이 영광은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재물을 취하지 않으면서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단순한 재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취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대단한 영적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음의 승리를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룬 승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성장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승리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이집트 왕과 이집트 민족들과 가족들과 자신의 가족들과 롯의 가족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재물을 얻고 이러면서 이집트에서 정말 수치를 당했어요. 얼굴을 못 들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증을 잃었던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왕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롯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왔습니다. 그때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손을 드니. 그러니까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가족들, 롯의 가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와!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다. 멋있어. 우리 아빠, 아빠는 없구나. 거기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 전에만 해도 그 수치를 당했던 아브라함이, 아, 정말 대단한 영광을 얻게 됐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아마 아브라함도 참 영광을 얻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영적으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을 볼 때, 더 이상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었구나.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롯을 향한 이 동정심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향한 동정심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형제들을 향한 이 동정심을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롯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서 롯을 구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 연약한 지체들이나 믿음의 형제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저 사람 저거 위험해. 근데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했지. 쌤통이다. 우리 이럴 때가 있지. 하지 분명히 내가 저 그럴 줄 알았어. 거봐. 우리가 입으로는 얘기 안 해도 속으로는 거봐, 쌤통이다.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죠. 예. 우리도, 우리 형제들이, 우리 지체들이, 예,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좀 동정심을 가지고, 예, 우리 지체들을 좀, 예, 다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예, 도와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사실, 우리들 또한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잖아요. 예,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적은 힘으로 큰 승리를 이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롯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매우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은 힘으로도 얼마든지 롯을 건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삶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매우 적게 느낄 때가, 우리의 힘이 너무 적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너무나 큰 싸움인데 우리의 힘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럴 때 내 힘, 나를 보면 사실 소망이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큰 승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를 얻었을 때 또한 교만하지 말고 또 승리에 대한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런 때를 대비해서 아브라함이 다 승리하고 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와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이런 때를 대비해서 318명 준비했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대단하지? 뭐 이렇게 자신을 높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요, 사실 좀 조금만이라도 참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조금만 승리하면 내가 이 정도는 하지 뭐. 이렇게 교만할 때가 많잖아요. 조금만 거 하나 이기면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땅 헤브론에서는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동안 계속 실패했는데 헤브론이라는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었잖아요.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헤브론은,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헤브론은 우리가 주님과 이 헤브론이 교제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연합. 헤브론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 하나님과의 교제의 땅, 이곳에 있을 때 영적인 승리를 이뤘었던 것처럼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교제가 깊을 때,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힘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있다는 것.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능히 믿음 안에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에 승리하는 것들, 이러한 그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힘으로 이 큰 싸움에서 이긴 것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들의 이 인생 여정에도 주님, 우리가 참 엄청난 그런 싸움에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의 적은 힘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